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는 진정 우리들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장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하루하루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또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부터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주님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마다 이 자리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을 친히 깨닫고 또 우리들의 나약함과 죄악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호세아서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퍼졌고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 앞서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는 우리 새우구이 축제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8시까지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지난주보다 오늘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초대해서 이 자리에 같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칠 때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로 마치지 않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호세아서를 쭉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14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세아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시죠? 호세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힘겹게 한 주 한 주 지나왔는데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 14장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 14장은 크게 3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재앙과 멸망과 심판이라는 희망 없는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축복을 주는 그 내용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앞서 호세아 6장을 봐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도 너희가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 그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 선한 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제사드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내용들이 그들의 삶과 인격과 행실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는 그래서 두 가지 주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를 의지하고 또 야곱을 의지하여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자 했던 그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하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호세아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그 정치적인 동맹과 연합으로 그들의 안정과 번영을 꿈꿨지만 그것이 어느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성공과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힘과 또 병거와 정치적인 활동을 의지하였던 그런 곳에서 돌이켜서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에 해당되는 문제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뉘우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삶과 행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혔던 우리의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 회개에 대한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회개에 대하여서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3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회개하라라는 외침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6절 가보시죠. 6절 6절부터 10절까지 6절과 8절만 읽을까요? 그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이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것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입술과 마음으로만 생각만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삶과 인격의 열매로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6장 20절 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기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더 보죠.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서 던지고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3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특별히 2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는 그런 요구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회개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명령과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만큼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반응과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에 대하여서 합당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시고 있습니까? 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기 위하여서 그저 예배 때가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의 회개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정성 한 가지를 드리는 것으로 회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뉘우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회개의 내용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 안에 있는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로부터 분명한 돌이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와 그 행위와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선포를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처음에 선포하는 내용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그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같이, 항상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꺼릴까요? 사람들은 오늘날 왜 회개가 많이 없어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가진 죄된 본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언제나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정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근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elf-sufficient,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다,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self-directed,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self-assured, 자기 자신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self-motivated, 스스로 자기의 동기를 부여해서 미래에 대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얼마든지 핸들하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자신, 셀프라는 어떤 그것이 항상 우리의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복하며 나아오는 그 일에 우리는 낯설게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인간이 가지는 그 한계성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속임수에 눈먼 장님처럼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왜 교회마다 설교마다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날은 왜 이렇게 없어 보일까요? 그래도 예전에는 설교마다 설교의 주된 주제와 내용이 항상 회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그 우리 역사를 되짚어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는 중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동영상도 보고 함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때도 그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 자리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언제나 이 회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회개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이야기를 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다소 우리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압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꾸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실패와 죄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일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무가치하게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병폐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앞에 있는 그 설교자가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좋지 않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문화 코드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날 모든 가치관과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오늘날 현대인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모든 것이 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충분히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당신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조심스러운 거죠. 위험스러운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도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회개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그것을 그곳에서 돌이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오늘날은 부모나 학교나 사회 또는 그 무엇으로 희생양을 삼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탓을 그 여인과 하와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그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언제나 자기를 옳게, 자기를 옳은 것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 문화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하여서, 낙태에 대하여서, 뭐 그 밖에 거짓과 부정과 부정직에 대하여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의 오해를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죄에 대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항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꺼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회개를 선포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언제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만 따지면 부정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돌이키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향하여서 돌이킨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그 근거를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둡니다. 호세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 14장 3절 하반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자입니다. 부모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이 회개도 촉구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젠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면 그들은 고아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아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회개의 대상이 폭군이요 악한 사람이라 그런다면 그 회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또 4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이 호세아 14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회개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과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진노를 그치고 그들의 반역의 모든 습성과 그 행위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경향을 그들 스스로 거스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듯이 마치 불나비가 그 불을 향하여서 뛰어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성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동기를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진노를 그치고 다음과 같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광야 건조한 땅에서 이슬은 그 땅을 촉촉히 적셔서 식물로 하여금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보시면 백합화같이 필 것을 이야기하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향목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곡식같이 풍성할 거고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그 가뭄이 비옥함으로 죽음이 생명의 성장함으로 또 황폐가 풍성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실 그 호세아서의 많은 분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구절들을 다 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로운 환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구절들을 다 적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지 않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알을 섬겼죠. 그러나 이제 그 바알이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비옥한 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에브라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실한다라는 뜻인데 그 결실이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지금 뭐 많이 피곤들도 하신 것 같고 말씀에 감흥이 없어 보이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사실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들으면 조금 저한테는 조금 손해이긴 한데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지금 구절이 결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자택일의 현명한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구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 없이 심오하고 인간의 총명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호세아서 14장을 보시고 또 호세아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심오하게 여겨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총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이 정말 놀라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 호세아서에는 상당히 모순과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심판과 멸망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것, 그들을 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함께 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연결도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호세아 1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꼬집고 들춰내고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 줄 아냐? 너희들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너희들이 당할 일들은 결국 심판이요 죽음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너희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14장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회개가 조건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면 그 회복의 열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패역한 백성으로만 남아있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겠다라는 그 아주 집요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그 반역의 행실을 고치고 너희의 심성을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은 마치 부부 관계처럼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이끌듯이 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주시죠? 내가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두고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간 영혼에 직접 간섭하셔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 중에 누가 헤아릴 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루실 회복을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9절 마지막에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것을 알게 되는 너희는 의인으로 그 길을 갈래 아니면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서 그 길을 고집할래라는 그런 선택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논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기로 하셨는가 봅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누가 그 뭐라고 나와 있죠 아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무슨 배경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냐면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에 대하여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가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를 구원이 흘러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30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그 긍휼하심을 이방인들이 얻어 이방인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이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도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마땅한 그 보응과 그 심판과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가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뜻을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33절,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33절, 36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35절에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먼저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와 그 높이에 대하여서 누가 그 지혜로 그 판단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면에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가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멸망 넘어서까지 이르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 초반에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부부간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설명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멸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거기에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고야 말 그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말로 형용하여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도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크고 놀랍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지, 그리고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합니다. 내가 오늘 조금 범죄해도 좋고 내가 조금 못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만큼 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여서 이 로마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안에 우리가 가두어진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을 운명과 그 심판이 어떤가를 아는 자입니다. 마치 옥에 가두어서 이제 남은 것은 사형밖에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러나 거기에 유일한 희망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회개가 그저 하나의 기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나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긍휼 앞에 우리가 그 긍휼을 아는 자로서 당연히 반응하는 모습으로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밖에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두고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운명은 사실 오늘 나의 운명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이고 그 운명은 사망으로 끝날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아는 자라면 주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치 않은 나의 모습, 나의 더럽고 아직도 추악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복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